평범한 수요일이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오늘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늘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러한 평범한 그러한 수요 모임에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아까 이렇게 찬송하는데 그 어릴 때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쨌든 어릴 때부터 복음을 알게 하셔서 그래서 어릴 때도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수요 모임도 제가 계속 이렇게 어머니하고 이렇게 참석하고 그래서 뭐 교회 모임이 있을 때는 뭐 당연히 늘 언제나 그 모임에 함께 있었던 그런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얼마나 참 복되고 감사한 일이었나 그런 것들이 새삼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케이. 자, 우리가 또 오늘 또 이사야서 말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장 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내용이 그 분량도 많고 그런데 또 여기 중요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좀 잘못 이해하고 이렇게 좀 오남용하는 그런 구절들도 여기에 많고 또 은혜로운 말씀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것들이 좀 많은 그런 책인데요. 자, 이사야서 2장 5절입니다. 오 야곱의 집이여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걷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표현 같지만 사실 이렇게 곱씹어 보면 참 굉장히 멋진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굉장히 멋진 말씀이다.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걷자. 이게 이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과 권면이지요. 여기서 이제 야곱의 집, 이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야말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고 또 권면이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초청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걷자. 정말 너무너무 멋진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오라라는 표현이 있고 걷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 두 개의 어떤 그 이제 명령 또는 뭐 권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초청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초청하는 하나님이다. 노아에게는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에요. 방주로 들어오라. 방주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예. 또 마태복음 22장 4절에는 보니까 혼인잔치에 오라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분이에요.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시고 또 우리 이사야서 1장에서 봤는데 18절에 보니까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변론의 자리로 오라고 초청하는 분이에요. 또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물로 나오라. 예, 그래서 방주 안으로 오라, 혼인잔치로 오라, 안식처로 오라, 변론의 자리로 오라, 마실 수 있는 물, 생명의 물이 있는 그 자리로 오라 이렇게 계속해서 초청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도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얼마나 참 많이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사람에게 오라고 초청하십니까? 근데 이것이 인류 전체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사실 한 사람 개인을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일생에서 굉장히 여러 번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와라,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저런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은 와라, 나에게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시는 거죠. 굉장히 여러 번 모든 사람의 일생에서 하나님 초청하신다.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초청을 다 거절했을 때 그 결과로서 그래? 너 싫어? 나에게 오는 게 그렇게 싫어? 알았어. 그러면 넌 나하고 영원히 떨어져 있자?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자주 반복적으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걷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걷자. 오라는 우리가 구원과 관련된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걷자라는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와야 주님과 함께 뭘 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의 빛 안에서 걷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빛 안에서 걷자. 주의 빛. 세상의 빛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즉 인간들이 모든 인간이 사실은 주의 빛 안에서 걷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도 있고 주의 빛도 있는데 세상의 빛이 완전히 차단된 채 주의 빛 안에서만 우리가 뭔가를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딘 것 같으세요? 성소 예 잘하셨어요.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예 잘하셨어요. 예.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성막은 이렇게 네 겹의 그 지붕, 네 겹의 텐트, 이 천 같은 거 가죽으로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48개죠, 48개 그 이제 금으로 쌓인 그 합판으로 서로 이렇게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세상 빛이 완전히 차단된 곳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유일하게 빛나는 거는 뭐냐면은 금 등잔대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 종류의 빛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빛 안에서 걷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빛 안에서 걷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빛이 없다는 것은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세상의 빛 가지고 안 된다. 주의 빛.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걸어야 된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주의 빛은 그러면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빛은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한월산 기도원 뭐 이런 데 올라가서 뭐 금식하면서 일주일을 굴에 들어가서 뭐 기도하고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고 뭐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메아리 쳐서 할렐루야 주여를 수십 번 외치면 그러면은 주의 빛이 나한테 오나요? 아니면 밤새도록 방언하면 주의 빛이 나한테 오나요? 아니면 몇 시간째 손 들고 경배와 찬양 찬송하면은 주의 빛이 나한테 오나요? 사실 한국 기독교가 참 성경과 너무 먼 그런 행태들을 너무 많이 이제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이 믿음이 좋은 그런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바른 성경으로 올바른 교리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성경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인가. 완전 무당 구판이었구나. 부흥회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이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막을 또는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모든 걸 행하는 사사기 시대와 같고 또 이것이 이 정말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완전히 다 걸려 넘어져가지고 행하는 그런 행태였구나.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산당에서 섬기는 행태였구나. 주님을 섬길 곳을 성소 또는 성전이라고 규정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섬기냐면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산당은 이방신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의 행태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지금 착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의 빛 안에서 걷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주의 빛을 어디서 얻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 어떤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자기 눈에 각자가 좋은 대로 이 빛을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시편 119편 13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덮어놓고 그냥 방언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그 믿음을 쌓았으니까 엉터리 방터리가 된 거예요. 주의 말씀들이 들어올 때 빛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말씀에 목숨을 걸었어야 되는 건데 엉뚱한 데다가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의 빛은 이것은 사람이 세상에서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여러 개 딴다고, 심지어 신학 박사 학위를 여러 개 따고 신학교를 여러 군데 다닌다고 해도 이 주의 빛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엉뚱한 빛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학위를 가진 소경들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순수한 빛, 이 주의 빛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할 때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 빛이다. 이런 빛이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볼때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겠어요.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겠어요. 오케이. 자, 6절입니다. 6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집을 버리셨사오니 그들에게는 동쪽에서 온 것들이 가득하며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쟁이가 되고 낯선 자들의 자손들 가운데서 자신을 기쁘게 하나이다. 그들의 땅에는 또한 은과 금이 가득하여 그들의 보물은 끝이 없고 그들의 땅에는 또한 말이 가득하여 그들의 병거가 끝이 없으며 그들의 땅은 또한 우상이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 곧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경배하고 천한 자도 절하며 큰 자도 몸을 굽히니 그러므로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집을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 앞부분에서는 이제 그 장차 이루어질,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언급했지만, 그 전에 1장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1장에서 했던 얘기들. 그러니까 다시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1장의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집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 어떤 얘기했습니까? 1장 2절, 4절 이런 데 보니까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갔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29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원하던 상수리 나무들로 말미암아. 이 상수리 나무 뭐라 그랬죠? 우상 숭배하는 그 장소라 그랬잖아요. 멋진 상수리 나무 이렇게 정원 같은 거 갖고 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오는 거는 뭐예요? 단지 내 뜰만 밟을 뿐이니라. 마음은 없고 그냥 짐승도 눈 먼 거, 뭐 다리 저는 거 이런 거 가져오고. 23절에는 보니까 이 백성들은 전부 뭐예요? 내 통치자들은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들의 무리이며 모두가 뇌물을 사랑하고 보상을 따라가며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사정이 자기들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는 도다. 썩을 대로 썩어있는 영적으로건 사회적으로건 완전히 부패해 있고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고 정의가 상실되고 이러한 사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집을 버리셨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징계가 다가오고 있다. 징계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되는 게 또 있는 거예요. 이 구절만을 읽고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셨다는 얘기구나. 어느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완전히 손절 이 완전히 그냥 이걸 다 버리셨고 그리고 이제 교회와만 상관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그런 신학을 뭐라 그러죠? 몇 번 했습니다. 대체 신학.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물리적인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성경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취급하지 않으신다. 그들의 모든 받아야 할 저주는 그들이 이미 받고 끝났고 그들의 받아야 될 남은 복과 약속은 전부 교회가 계승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원 아무것도 이제 남은 게 없다. 이게 대체 신학이에요. 대책 없는 신학입니다. 절대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 로마서 1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유대인과 맺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 상태에서 그들의 넘어짐 때문에 잠시 이방인에게 기회가 온 것뿐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다시 하나님이 그들과 상관하시면서 그들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또다시 이 온 세상의 참 머리 민족으로 이렇게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무시하고 그들은 더 이상 없다 그런 논리들을 이제 펼 때 이런 구절들을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집을 버리셨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을 따서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 전체가 뭘 말씀하는지를 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상에 대해서 낱낱이 또 이제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장에서도 어지간히 얘기했지만 지금 2장에서도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집을 버리셨사오니 하면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는 동쪽에서 온 것들이 가득하며 이랬습니다. 자, 동쪽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동쪽. 자, 성경에서 동쪽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이 문제입니다.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동쪽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성경에서 방향을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성경에서 동쪽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라비아, 또 아시리아, 또 바벨론, 페르시아 요 정도의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동쪽으로부터 온 것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의 그 이방 풍습과 우상 문화 그런 것들이 가득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한국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성경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나오지 않습니다. 좀 나오는 게 좋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성경이 모든 나라를 다 언급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남극과 북극 뭐 이런 데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 성경이 일본 섬나라 이런 데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필요하시면은 언급했겠지만 예, 성경은 지금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다 다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한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제 젊은 사자들을 뭐로 해석하냐 뭐 이런 거에 이제 이견이 있는 그런 게 있긴 있지만 한국 안 나옵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전혀 안 나와요. 예. 그런데 유독 이 한국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동쪽, 동방이라는 표현만 나오면 이것을 한국으로 둔갑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한국이 뭔가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방의 등불이라고도 하고 또 동방의 독수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한국이 뭔가 이 맨 마지막 시대에 뭔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뭐 공부를 많이 했고 뭐 얼마나 신학적인 뭐 배경이 뛰어나고 할 것 없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완전한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이제 얘기하는 그 논리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 그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생 인류의 조상은 성경대로 믿는다면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노아 부부하고 왜냐하면 그 이전 인류는 다 물에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굉장히 이게 참 희한한 책이 돼서 이 셈과 함과 야벳의 그 후손들이 어디로 퍼져나가는지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을 자꾸 이렇게 성경과 연관시키려는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면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셈이 제일 큰 형이다. 셈이 제일 큰 형이고 그 셈족이 동양인이고 우리나라도 셈족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장자 민족에 속한다. 이제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몇 번 했어요. 창세기 10장 21절에서 성경이 잘못되어 있다고요. 개역성경이. 개역성경이 셈은 에베론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래서 개역성경은 셈이 형으로 되어 있어요. 야벳이 동생이고. 그런데 올바른 성경, 하나님이 보존하신 유일한 올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그 형 야벳의 동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형이에요? 야벳이 형인 거예요. 야벳이 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왜곡을 이렇게 시켜가지고는 우리 한국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샘족이다. 그리고 샘이 장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몰고 나가는 것입니다. 완전 엉터리, 방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동방의 독수리라고 표현. 이것도 사실 개역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동쪽에서부터 오는 독수리 뭐 이렇게 해갖고 개역성경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이사야서 46장 11절이에요. 개역성경은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몰약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렇게 돼서 동방의 독수리니까 뭔가 굉장히 멋있게 보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 흠정역 성경에 보면 뭐로 되어 있어요? 굶주린 새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굶주린 새. 예, 독수리가 아니에요. 예. 그게 ravenous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인데, 이게 그, 히브리어 자체가 달라요. 히브리어로 이 레버너스는 아이트 이렇게 발음되고 독수리는 네스웨르 이렇게 발음돼요. 아예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이 굶주린 새가 이게 무슨 맹금류 이제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새라고 보통 얘기를 하긴 하는데 독수리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그런데 이거를 이 동방의 독수리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성경 여기 본문에 보니까 먼 나라에서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부르리라 이렇게 이제 표현되다 보니까 아 이게 굉장히 좋은 사람인가 보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이래. 그런데다가 먼 나라라고 하니까 동방이면서 멀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쭉쭉쭉쭉 가가지고 굉장히 먼 끝에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끝이라고 얘기하면 일본이라고 해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이 한국은 눈꽃만큼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 예. 이게 이제 아까 그 한국하고 연관시키려는 사람들이 또 하나가 얘기하는 게 이제 단지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지파의 후손이 우리 단군,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오류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게 고의적으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지 제가 좀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마귀적인 거거든요. 자, 단군 이야기는 우리가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실제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무슨 곰이 무슨 뭐 마늘과 쑥을 먹고 인간 이거는 그야말로 신화잖아요. 그런 신화와 성경을 동급 취급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단군 자손이니까 무슨 뭐 이 단의 지파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굉장히 연관이 많다. 이것은 성경과 신화를 동급 취급하는 굉장히 사악한 그런 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단지파는 좋은 지파로 나오지를 않아요. 단지파는 우상 숭배의 대명사 지파입니다. 아니, 좀, 연관을 시키려면 좀 좋은 지파하고 좀 연관을 시키든지. 단지파 할 때 영어로 DAN이죠. DAN. DAN, 뭐, 이렇게 되겠죠. 우리나라 단군 할 때 그 단자는 박달나무 단자를 씁니다. 그렇죠? 임금군자에 박달나무 단자를 써요. 뭐, 재단 단자? 아니,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그 단자는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한자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재단과 그 임금이 같이 붙어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고대에는 그 왕과 제사장이 이게 한 사람이 그걸 같이 겸하는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단군인 거예요. 재단권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영적 권위도 가지고 있고, 그 세상을 치리하는 그 임금의 이 권한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다 하는 의미예요. 단군이라고 그 이름 붙여놓은 게. 그게 어떻게 성경에 단 지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말 털끝만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욕단 얘기합니다. 욕단.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몇 절에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욕단이라는 그 이제 사람이 나오는데 아 이게 이제 어쨌든 셈족에서 이렇게 이제 자손 중에서 퍼져나가는 사람인데 아 이 사람의 후손이 우리 단군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단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게 그러니까 초졸들도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유치원을 좀 잘 나와야 되는데. 욕단할 때의 이게 이제 발음이 영어 발음이나 히브리어 발음이나 전부 탄입니다. 탄. 단이 아니라 탄이에요. J-O-K-T-A-N.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도 탄으로 발음됩니다. 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은 샘함 야베 중에 제일 장자권을 가진 샘족의 후손인 국가로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도우러 오는 동방의 독수리로 표현된 먼 나라 동쪽에서도 먼 나라인 극동의 이 코레아 뭐 이렇게 발음되는 이 나라가 히브리어 발음에서도 뭐 비슷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가 이게 동방의 독수리 민족이고 그러면은 이제 이 동방의 독수리 민족에서 누가 나냐 메시아가 난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동방의 독수리 민족에서 이제 나는데 그게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부 누구예요? 그게 전부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다. 그 동방의 독수리 나라에 그 메시아가 나다. 이게 모든 이단들의 단골 메뉴인 것입니다. 그 모든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그 모든 이단의 괴수들에게 저주가 임할지어다. 저주가 임할지어다. 저주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성경을 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들으면은 뭐 이렇게 쑥쑥쑥쑥쑥 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쑥 빨려 들어가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러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교회 형제님 한 분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올리면서 아마 이런 게 떠돌아다니는데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마 좀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검증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하자 하는 의미에서 올려주신 것 같아서 오늘 이게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동쪽에서 온 것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 본문이 나와서 제가 겸사겸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보시게 되면 그야말로 허무맹랑 황당무계. 정말 소설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악한 사역자들이다. 알고 그랬건 모르고 그랬건 성경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화를 이렇게 동급 취급하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정말 단호히 심판하셔야 되는 그러한 아주 나쁜 자들이다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했는데요. 혹시라도 이제 이런 것들에 조금 현혹될 분이 계실까봐 이번 기회에 어쨌든 그 형제님께서 좀 잘 올려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떠돌아다닐 때 어쨌든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고 사실은 뭐 이사야서 그 뒷부분에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됐을 텐데 오늘 조금 또 앞당겨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제가 뭐가 이렇게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이렇게 뭐 저는 굉장히 의롭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닌데 그런데 이런 거를 보면은 정말 좀 굉장히 화가 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참 꾸며낼 수 있고 또 어떻게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 좋다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얘기에 무지성으로 그렇게 빨려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신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가 어둠 속에 다니면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엉뚱한 짓 하지 않도록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엉뚱한 거 믿고 다른 사람도 엉뚱한데 끌고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굉장히 순수한 것을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도록 하셨는데 악한 마귀가 온갖 더럽고 추잡하고 못된 것들을 같이 섞어 놓고 심지어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혼돈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인류 역사 초기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그런 것들이 더욱더 극성이고 마귀가 정말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정말 삼킬 자를 찾고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까지도 미혹하려 하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참 이러한 평범한 수요일들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고 나와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서 그래서 그런 데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